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오십니다. 2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형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반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엄숙한 언약 체결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 시내산에서 도덕법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그런 십계명 외에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그 시민법 또 여러가지 율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23장에 선포된 율법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이 언약 체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겸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한편 모세가 이런 언약 체결을 위해서 뿌린 희생의 제물의 피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공동 식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예표한다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살피면서 오늘 24장까지 오게 됐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구약에 있는 광야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광야교회의 탄생에는 출애굽이라는 그런 구원에 위대한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맺는 언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성막 건축한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1절부터 11절 언약 체결식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 언약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언약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언약의 식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서인데요. 이 언약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언약한 내용을 기록하는 돌판이나 문서를 말하는 것이 언약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12절에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이라 해서 이미 언약한 그런 내용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도 마찬가지로 거기 언약서라고 말했죠.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 해서 그게 언약서가 또 거기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이 일 이후에 언약 맺은 후에 이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돌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기에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개념과 사람에 대한 개념을 각각 돌판에 써주실 것이다. 한쪽은 대신관계, 한쪽은 대인관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고대 근동주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판에 각각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써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자들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기록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 넣어갖고 하나 나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다 모세에게 두 개가 갇혔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죠. 그리고 또 모세 역시도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섬기는 곳에 거기에 놓아야 되니까 두 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카피본인데 하나님 하나님 것도 거기 있고 모세가 받은 카피본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개혁서 같은 것으로서 두 개를 기록해서 하나씩 각각 보관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짓게 될 성막 지성소에 그 증거기 안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서를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준수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의 고함에 그들이 한세례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죠. 여기서 말씀과 율례라는 어떤 표현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말씀과 율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고 모든 율례는 21장에서부터 이제 23장까지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 즉 판례법, 시민법 같은 그런 판례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읽어주고 난 후에 그날 내내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데 시간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의 형태 언약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의식했던 당연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드디어 최초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언약서로 불리는데 이것을 이튿날 다시 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왜 두 번 읽어줬을까요? 십계명은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그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자신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판례법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고 백성들은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내용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써서 그것을 또 언약서를 읽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한 후에 다시 모세는 것을 읽어주었는데 이번 서약하도록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서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또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 뜻이군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적용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모세가 언약서를 이렇게 낭독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어떻게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지켰습니까? 그들은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열심은 내서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해도 용납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목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라고 줬는데 이 명령의 형태인 율법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거 첫째 달에 계면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받지만은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거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거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준행해 달라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으로서 화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도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남김없이 피값을 쏟아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믿음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푸트, 아까 얘기했죠. 전가의 믿음의 의가 우리가 옮겨지는 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이 생긴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데 언약 속에 중요한 언약에 의해서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서가 있었다고. 자, 두 번째는 왜 맞냐?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냥 바로 제단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양푼에 담은 피는 백성들에게 뭐했어요? 언약서를 읽어주고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대답했을 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다. 예. 그들에게 피를 쫙 뿌렸어요. 저 현장을 이렇게 상상하면 피가 쫙 이렇게 좀 좋진 않겠죠? 그러나 이런 피의 의식이 왜 필요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그 피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언약, 조약을 맺을 때는 이런 식의 피 흘림의 의식은 일반적이었어요. 짐승을 두루 갈랄 때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가 나죠.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은 그 제물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쪽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피 흘려 쪼개짐 같이 이렇게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암시 갖고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절반은 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암시하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사실 제단에 뿌리신 피는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피를 제단에 뿌렸을 때 이것은 이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되고 피로 물든 제단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언제나 죄의 싹신 뭐죠? 사망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려짐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산을 받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관계가 가능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려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시되 이는 누구까? 여호와께서 주도적 가지고 이 모든 일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인간 편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락하시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는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더라 약속하는 것이고 또 그 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의 제물의 피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뭐가 밀렸어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이처럼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오직 그분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와 대속을 했던 그런 길로 나갔다면 신약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라 라는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3장 1장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대부분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에베소 1장, 2장, 골로새 1장, 계시록 1장 다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산물을 만들어냈는지 알려주는데 에베소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속함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대속의 사건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뭘 말하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오늘도 있습니다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먹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묻혀서 언약의 체계를 확정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받아야 돼요? 이들이 언약식 맺을 때 핏부림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 약속 맺는 심정으로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는 확고한 서약도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언약의 사건이고 언약의 신비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피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피를 뿌린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뿌리며. 그죠? 신약성경에도 이 뿌린다는 말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이것도 구원에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도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분 자 동일하게 핏뿌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구약의 의미들과 단어들을 가지고서 뭘 설명하냐면 우리 얻은 구원, 우리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도 우리가 살펴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그것을 핏뿌리면 사는 게 나올 때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고 그렇게 하겠냐 충분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뭐요?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을 갖고 쓰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먼저 어디에 뿌렸어요? 제단의 반이 뿌려졌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어디에서 먼저 흘렸어요? 십자가에 먼저 흘려내리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 제단의 희생제물의 피를 절반에 뿌렸을 때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구약시대 희생의 제사에 피가 뿌려져 흘려내렸던 모든 제단의 원형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그 피가 흘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제단인 십자가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단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12장 23절 24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의 피는 누구한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소위 새 언약에도 이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초해서 그들에게 핏뿌림으로써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인쳐지듯이 새 언약에서도 죄인들의 신앙의 고백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 기억하고 유지하게 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 흘리심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단 한번 들으신 그런 제사는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피를 필요치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됐고 사단의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 맺은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죠? 이때 당신은 모세 당신을 알고 말씀하기 없어. 우리가 두렵고 떨리건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기 없어. 해서 모세의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면은 오늘날에는 그런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누구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피, 인간의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피 흘려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면 그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뭐요? 우리의 찬송과 또한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세 번째 요소는 언약식의 마지막 의식인 언약 식사,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자, 9절의 11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그리고 이스라엘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죠? 근데 11절 말씀이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뭐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발을 뻗어요. 하나님 보좌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 우리가 공부하죠. 기태하죠. 에스겔에 봤던 그런 환상들이 동일하게 초목 그것을 본 그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축제를 벌이는 일입니다. 마치 결혼이 성립되면 성혼을 선포하죠. 이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결혼식이 마친 이후에는 부부가 되었음을 성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듯이 그리고 잔치하듯이 언약이 체결되면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 언약식이 있던 잔치의 모습이 잘 드러내는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 식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해요? 하늘나라에 체험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요.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이 언약에 체결되면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였고 있었냐면 너와 나는 이제 뭐요? 적이 아니고 동맹이고 친구이고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로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식사하는 장면도 26장에 등장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식사하는 장면이 31장에 거기 등장합니다. 야곱이 야간 도주하다가 이 삼촌이 쫓아와서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꿈으로 보여줘서 화내지 않고 거기서 뭘 하죠?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말고 나도 안 넘어가겠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 언약을 맺는 의식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함께 식사함으로써 언약식이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떠나서도 하나의 친교의 표시이고 서로가 서로에 속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식사를 하게 하신다는 말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사실이 10편 23편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사의 의미가 결혼식 후에 식사나 계약이 선된 후에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는 한결같이 뭐라는 의미죠? 잔치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잔치, 축제. 그래서 언약이 성립된 후에는 그 먹는 식사는 뭐라고요? 잔치예요. Celebration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가 가장 큰 의미는 언약이 체결됐고 이것이 어떻게 공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연회 잔치상에 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에도 우리는 또 주님이 함께 식사한 자리를 초대하고 계신 음성을 듣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느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뜻은 이런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으니 하나님 편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동맹 맞은 관계이고 하나님의 친구이다. 하나님에 속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후에 언약 당사자 간에 이렇게 공동 식사를 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에 대한 관습이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복된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극히 부분적인 건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향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미리 먹어보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언약의 그런 요소 가운데 언약서가 있었고 언약의 피가 있었고 언약의 식사가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뭘로 바뀌어요?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식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낼 잔치까지 계속되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후에 이제 맞이하는 성찬 예식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공동 식사이며 언약 백성이 누르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고 이런 성전 성례전의 의식이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언약의 의미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떡과 잔을 제안할 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또 성찬할 때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진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핏부림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서약한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서약과 결단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전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잔치, 혼인잔치를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예비해 두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된 우리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그 최고의 그런 복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그 4절 3절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이게 미국 예일대 총장이었던 티모디 토와이드 박사가 작사한 내용인데 그가 총장 재직 시 설교를 통해서 예일대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이것이 영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서 책이라는 것을 보고서 언약에 있었던 세 가지 요소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가 있었고 언약의 식사관을 통해서 이 언약에 체결돼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언약까지 이루고 또 그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예표를 맛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존재하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옥 같은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영불변한 언약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비단한 먼저 간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주와 더불어 함께 흔들리지 않는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